같이 계속해서 은혜나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하게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을 추상화해서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믿음이 뛰어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읽었으면 믿음이 큰 줄로 아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출석한 횟수가 오래되었거나 찬송가를 척척 외워서 부르거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 각종 의식이나 행사를 능숙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방금 열거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내면의 특징을 놓치고 외형적인 모습에만 신경을 써 외식이나 위선에 빠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신앙의 행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이런 외식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인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내면의 변화가 외면으로, 외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내면의 변화 없이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게 되면 위선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의 추상화나 또 위선의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 말씀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 수제자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베드로가 행한 잘못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행한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주 강하게 책망함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안디옥 교회나 또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에 신앙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전직 유대교 출신 신자들의 반발에 대해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만 먹지 말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공회가 있은 후 얼마 후에 베드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아마 예배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자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교 출신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스프링같이 식사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급하게 식사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본문 12절 말씀대로 그들에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놀라 긴장하면서 급하게 식사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식사를 하던 다른 유대인 신자들도 덩달아 급하게 식사 자리를 떠났는데 그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베드로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위신이나 체면도 있는데 그것을 고려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강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했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그래도 연장자고 존경받는 베드로에게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배 사도인 바울이 존경받는 선배 사도인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사소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에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베드로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소한 잘못으로 보이는 베드로의 행동이 실제로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것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도 매일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앞에는 원수 사탄이 쳐놓은 미혹의 덫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서 도전받고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복음 진리를 보호하고 복음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은 혼자만의 잘못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이 이방 선교를 했던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유대교 출신 신자들의 잘못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지도자의 영향력은 큰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묵과하게 되면 안디옥 교회 내에 이방인 신자들도 베드로가 두려워한 유대교 출신 율법주의 신자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유대교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신앙을, 복음 진리를 우위에 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 성경을 통해 직역하면 복음을 따라 정중앙으로 걷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삶은 복음의 진리와 방향에 맞도록 삶 전체가 조정이 되고 재배열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진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정비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문화와 급격하게 맞서 싸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핵심은 비진리지만 진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교묘하게 침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나 종교다원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평화라는, 화합이라는, 일치라는 진리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두 주 전에 한 편지를 받았는데 뉴저지 북쪽에서 세계 기독교 리더들 모임을 개최하니 저보러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보내는지 가만히 보니까 통일교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즉각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고 통일교 주최 모임에 참석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뉴저지에서 모임을 갖게 되는데 한국에서 참석한다라고 하면 1인당 500만 원씩 통일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미혹들에 넘어가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몇 년 전에 한국의 언론들에서 한 가수가 춤을 추면서 부른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어떤 교회들에서는 예배 시간에 그 노래의 가사만 바꿔 부르거나 교회 홍보용으로 그 가수의 춤과 노래를 모방해서 인터넷상에 올리기도 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세상의 음악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교회 안에 사탄의 통로를 음악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리에 교회나 개인의 삶이 정렬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복음의 진리로 현대교회나 신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복음의 진리라는 기준에 맞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올바른 복음의 진리로 재정렬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행동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모습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베드로의 행동은 중요한 복음의 진리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보인 외식적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어떤 악영향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맡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교회가 탄생된 후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린 후 음식을 먹으며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혈통에 대해, 배경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본문 15절 말씀처럼 죄인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이 로마인인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공회 때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만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율법주의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두려워 마치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의 내면에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칭찬만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참된 교제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삶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정렬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인종적인 우월감이나 문화적인 자부심 같은 형태의 올바른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신 현대 교회 안에도 일종의 계층주의 같은 장벽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직업이나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소위 끼리끼리 모여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고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근히 배척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의 신분이나 지위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차별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하나의 사명으로 인식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외형적인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면 다시 말해 이런 복음의 진리로 삶이 올바르게 정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회복되게 됩니다. 많은 경우 현대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개개인이 올바른 복음으로 삶의 모든 요소가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개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복음으로 삶이 정렬되어서 천국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것 같은 교제를 이 땅에서 주 안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다는 올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올바른 구원에 대한 지식을 천명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서신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칭의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거론한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나 율법주의로 돌아갈 것을 유혹받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한 말이지만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을 때 그는 믿음에 의해 받는 칭의의 진리를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더 배웠어야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핵심을 짚어보면 정결에 관한 법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던 것은,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은 이방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의롭다함을 거론하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롭다함은 정결하다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정결함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왜 의롭다함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정결함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의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충분하게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의롭다함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 본성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롭다함의 놀라운 은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죄가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시고 원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는 관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화, 거룩해지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대상들과 시간을 계속 오래 보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식사자리에서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해서 피한 행동은 바로 이 놀라운 믿음으로 얻는 칭의의 진리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특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는 형식적인 것, 겉으로 나타나는 측면들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더 선한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라는 표현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행함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본문에 베드로가 보인 것과 같은 외식적인 행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내적인 것과 연관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동기와 내면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런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복음의 진리에 의해서 정렬이 되고 재배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 안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진리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복음의 진리의 삶이 정렬이 되고 제 배열이 되어서 복음의 진리의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